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켤때 말이죠. 그 밑바탕을 돌리고 있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조차도 평소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화면에 뜨는 앱 누르고, 주식창 확인하고, 뉴스 읽고, 그냥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OS가 갑자기 멈추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가 매일 쓰는 그 화려한 앱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마비가 돼버리죠.
네, 완전히 먹통이 되는 거죠. 사실 금융시장도 이거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 똑같나요?
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돌아가는 앱이라면요. 그 밑바탕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모든 자산의 가격 기준을 딱 정해주는 거대한 OS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미국 채권 시장입니다.
와, 운영체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지루할 수학 문제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의 은퇴 자산 정도로만 여겼던 채권 시장의 실체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죠.
마침 어제였죠? 2026년 6월 17일에 코리아 베스트하고 디 어메리칸 뉴스페이퍼가 합동으로 아주 날카로운 분석 자료를 냈어요. 제목이 미국 채권 시장 이해하기인데요.
네, 저도 그 자료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쵸. 이 자료가 진짜 재밌는 게 채권을 단순히 뭐 이자 따박따박 받는 증권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주식, 부동산, 심지어 달러의 가치까지 막 쥐락펴락하는 글로벌 금융의 배관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배관이라는 표현이 이번 분석의 완전 핵심입니다.
배관요?
네. 이 시장이 미국 정부가 나라 살림하려고 돈 빌리는 창구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전 세계로 뿜어내는 아주 거대한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OS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가장 기초적인 원리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사실 주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다르죠.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랑 금리가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아주 직관적인 이미지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오, 어떤 이미지죠?
놀이터에 있는 시소요.
아, 시소. 금리와 채권 가격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하는데 시소만큼 찰떡인 비유도 없죠.
그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소 한쪽에 시장 금리라는 사람이 타고 있고요. 반대쪽에 제가 들고 있는 기존 채권의 가격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양쪽 끝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새롭게 나오는 금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덩치가 확 커져서 무거워진 거예요. 그럼 시소가 쿵 하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당연히 금리 쪽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럼 맞은편에 앉아있던 채채권 가격은 필연적으로 허공을 향해서 위로 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금리가 가벼워져서 위로 붕 뜨면 제 채권 가격은 엉덩방 아래 찌우면서 무겁게 아래로 뚝 떨어지고요.
맞습니다. 그 원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주식 배당금은 회사 실적에 따라서 매번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채권이 지급하는 이자, 그러니까 쿠폰은 처음 발행될 때 이미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숫자가 안 변하는군요.
근데 갑자기 시장 금리가 막 올라서 이제 누구나 은행 가면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살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2%짜리 누가 사요?
그렇죠. 제가 들고 있는 이 2%짜리 헌채권을 제값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팔려면 가격을 깎아야겠네요.
정답입니다. 누군가한테 이걸 팔려면 부족한 그 3%의 이자 차이만큼 제 채권의 원금 가격 자체를 확 깎아서 팔려야만 앞뒤 계산이 맞는 거죠.
야, 원리가 진짜 명쾌하네요. 근데 이 거대한 금리 시소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 돈을 이렇게 쥐락펴락하게 된건 아닐 거잖아요. 자료를 보면 이 시스템이 진화해온 과정이 생각보다 역사가 엄청 깊더라고요.
이걸 더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이 시장의 역사는 사실상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의 진화 과정하고 완전히 궤를 같이 합니다.
오, 독립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던데요.
네, 맞습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시작이 바로 그 시점이죠.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들어보셨죠?
아, 그 뮤지컬로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 해밀턴이 전쟁 때문에 각 주마다 막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골치 아픈 부채들을 연방정부 이름으로 그냥 하나로 싹 통합해버립니다.
빚을 하나로 합쳤다.
네. 그러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하늘이 두쪽 나도 빚은 반드시 갚는다. 이런 강력한 신용질서를 세운 거죠. 이게 바로 미국 국채, 즉 트레저리 시장이라는 OS의 첫 번째 버전이었습니다.
아, 1.0 버전은 그냥 튼튼한 국가의 빈 문서였군요. 근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 OS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업데이트됐다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바로 양적 완화, 즉 QE 시대의 개막이죠.
연준이 돈을 막 풀기 시작한 그때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0%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니까 아예 시장에 직접 나가서 장기 국채랑 모기지 채권들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채권을 다 빨아들인 거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미국 국채가 단순한 안전자산,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래도 팡팡 잘 되니까 수많은 파생상품 거래나 단기 자금 빌리는 레포 시장 같은 곳에서 절대적인 담보물로 쓰이게 된 거죠.
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담보?
네. 즉, 현대 금융 시스템이 숨을 쉬게 만드는 거대한 배관이자 기준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와, 50조 달러. 하나로 치면 수경원이 넘잖아요. 그런 엄청난 돈이 굴러가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강하게 갸우뚱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리포트에서는 계속 미국 국채를 무위험금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모순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무위험인데 왜 사람들이 손해를 보냐 이 말씀이시죠?
제 말이 그겁니다. 무위험이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뉴스나 제 주변만 봐도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했다가 막 원금 반토막 나고 피눈물 흘린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잖아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위험의 진짜 정체를 헷갈려 하시거든요.
위험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자료에서도 이 두 가지 위험을 아주 엄격하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죠. 국채가 무위험이라는 건 오직 신용 위험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신용 위험이라면 떼일 위험이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해서 여러분이 빌려준 원금 자체를 떼먹고 도망갈 확률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아하, 돈 떼먹힐 일은 없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소 있잖아요. 시장 금리가 막 변동하면서 내가 준 채권의 가격표가 오르내리는 금리 위험.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위험은 절대 제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원금을 뗄 확률이 없다는 거지. 중간에 남한테 팔 때 붙어 있는 그 가격표가 영원히 안 변한다는 뜻은 아니군요.
정확합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 금리 위험, 즉 가격이 출렁이는 변동의 폭은 정말 무시무시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채 산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거구나.
네, 이 때문에 50조 달러짜리 거대한 채권시장 파이가 투자자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럼 밤에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은 사람은 뭘 사면 되나요?
원금 떼일 걱정 없는 미국 국채를 사면 되죠. 반면에 세금 혜택이 엄청 절실한 고소득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많이 선택합니다.
아, 지방채는 세금 혜택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도 위험은 커지겠지만 어쨌든 경제가 잘 굴러갈 거라 믿고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다. 이러면 우량회사채나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험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거네요. 마치 뷔페처럼. 근데 이 다양한 채권들 중에서 제 눈길을 제일 사로잡은 게 주택저당증권, 그러니까 MBS였어요.
아, MBS요. 아주 변덕스러운 녀석이죠.
네, 다른 채권들하고는 다르게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진짜 얄미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MBS는 수많은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을 한 대 묶어서 만든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 금리 위험이라는 게 MBS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시장의 모기지 금리가 크게 뚝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대출받은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당연히 옛날 비싼 이자 내던 대출 소둘러서 확 갚아버리고 싼 이자로 당장 갈아타겠죠.
바로 그겁니다. 리파이낸싱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는데요. 난 고금리 이자를 오랫동안 달달하게 빨아먹고 싶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원금이 너무 일찍 툭 떨어져 버리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금리가 확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은 절대 기존 대출을 안 갚고 끝까지 버틸 테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하는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 겁니다.
와, 금리가 내리면 달달한 수액이 중간에 딱 끊기고 금리가 오르면 내 돈이 묶여버리고 진짜 얄밉네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 조기상환 타이밍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게 엄청난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특성을 가진 수많은 채권들이 주식처럼 거래소창 딱 띄워놓고 클릭 한 번에 투명하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50조 달러짜리 시장인데 그 흔한 주식시장 시스템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채권은 종류만 수백만 개가 넘고요. 만기도 다 제각각이라서 한 곳에 모아놓고 주식처럼 거래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장외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딜러들이 중간에서 자기 돈으로 채권 재고를 딱 떠안고 전화나 메신저 같은 걸로 호가 부르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죠.
약간 도매상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안전하고 유명한 회사 채권이라도 시장의 불안감이 싹 돌면 딜러들이 거래를 꺼려버립니다. 아예 가격을 안 부르는 유동성 마비 현상이 오기도 하죠.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규제 당국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만드는 시스템들, 트레이스나 EMA 같은 걸 도입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딜러들만 알던 깜깜이 시장에서는 많이 벗어나고 있긴 합니다.
결국 채권 시장은 그냥 단일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각기 다른 위험이랑 유동성을 품고 있는 거대한 다층 네트워크라는 거네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까 만기가 길수록 시소가 더 험악하게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이걸 수치화해서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 듀레이션 개념을 딱 읽으면서 마치 번지점프 줄의 탄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지점프 줄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죠? 궁금하네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번지점프할 때 밧줄이 아주 짧고 뻣뻣하면 몸이 아래로 떨어져도 위아래로 튕기는 반동이 거의 없잖아요.
톡 하고 끝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만기가 짧은 단기채입니다. 금리가 변해도 가격이 찔끔 출렁이고 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번지점프 줄이 수백 미터로 엄청 길고 탄성이 짱짱하다면요?
어휴, 상상만 해도 어지럽네요. 엄청 튕기겠죠?
그렇죠. 위에서 살짝만 잡아당기거나 놔버려도 매달린 사람은 위아래로 미친 듯이 튕겨 오르내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게 바로 듀레이션이 높은 장기 국채인 거예요.
와, 아주 정확하게 작동 원리를 포착하셨네요. 그 번지점프 줄이 길어질수록 무서운 게 바로 그 탄성입니다. 리포트에 아주 구체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듀레이션이 7인 채권은 시장 금리가 단 1%포인트만 틱 올라도 그 채권의 가격은 무려 7%나 곤두박질을 칩니다.
세상에, 금리 1% 올랐다고 내 계좌가 7%씩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그저 안전금고라고 부를 순 없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전체 듀레이션을 진짜 목숨 걸고 계산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번지점프 줄들, 그러니까 다양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금리를 점으로 딱딱 찍어서 하나로 연결한 선이 있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수익률 곡선인 거군요.
네, 일드 커브라고 부르죠.
리포트 보니까 이 곡선을 단순히 선 하나가 아니라 성장과 인플레이션, 정책 기대가 압축된 시장의 지도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지도를 읽는 법을 알면요. 수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집단 지성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싹 엿볼 수 있거든요.
오, 지도를 어떻게 읽는데요?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돈을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빌려줄수록 당연히 떼일 위험이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잖아요.
그렇죠. 10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알고 빌려줘요.
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입니다. 우상향하는 선을 그리죠. 이걸 정상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우상향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시장이 미래에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거나 아니면 연준이 당장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단기 금리를 무자비하게 확 올려버리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뚫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뉴스에서 맨날 떠드는 그 무시무시한 수익률 곡선 역전입니다.
아, 장기가 단기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요?
네, 미래의 성장이 꺾일 테니까 장기 금리는 슬슬 내려가고 당장 쓸 돈줄은 말라붙으니까 단기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는 거죠.
결국 이 곡선이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만들어낸 아주 순수한 미래 예측 지도라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어떤 변수인가요?
요즘은 그 지도 위에 아주 거대한 손이 개입해서 억지로 막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고 있잖아요. 바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 말입니다.
아,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 대목이 현재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열쇠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하고 지금의 양적 긴축, QT는요, 단순히 회계장부에다 숫자 더하고 빼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아, 그럼 뭔데요?
앞서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번지점프 줄 비유 있잖아요. 그걸 다시 가져와 볼게요. 연준이 QE를 한다는 건 시장에 막 널려 있는 그 엄청 길고 탄성 높은 무서운 줄들, 즉 장기 국채와 MBS가 가진 막대한 듀레이션 위험을 연준이 자기네 거대한 창고 안으로 싹 쓸어 담아서 가둬버리는 행위입니다.
아하, 시장 입장에서는 나를 미친 듯이 출렁이게 만들던 그 위험한 탄성들이 눈앞에서 싹 사라져버린 거네요.
그렇죠. 듀레이션 위험이 사라지고 현금은 넘쳐나니까 민간 시장의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스타트업 같은 더 위험하고 기대 수익이 높은 곳으로 돈을 마구 밀어넣게 되는 겁니다.
와, 지난 10여 년 동안 자산 시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던 게 다 연준이 그 위험을 대신 흡수해줘서 그랬던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QT, 양적 긴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연준 창고에 꽉꽉 쌓아뒀던 그 무시무시한 번지점프 줄들을 다시 민간 시장으로 막 뱉어내는 과정이거든요.
헐, 그럼 누군가는 그걸 다시 받아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 듀레이션 위험을 다시 맨몸으로 받아내야 하고요. 그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투자자들은 더 높은 프리미엄, 즉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리포트가 이걸 두고 금융 시스템의 100원을 뜯어 고치는 구조조정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제야 확 와닿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학습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 삶의 문제로 한번 쫙 땡겨보겠습니다.
네, 실생활에 적용해봐야죠.
솔직히 연준이 100원을 뜯어 고치든 듀레이션이 탄성을 부리든 그게 평범하게 주식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 지갑이랑 대체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거든요.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채권 시장은 글로벌 자산 시장의 거대한 할인율 엔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그 자산이 먼 미래에 벌어다 줄 돈의 가치를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서 가격을 딱 매기는 행위잖아요.
미래의 돈을 현재로 땡겨오는 거죠.
네. 이때 미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즉 할인하는 기준 잣대가 바로 미국 채권 금리. 그중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아, 그럼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 할인율 엔진이 막 더 세게 돌아가서 자산 가격을 깎아내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 미래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기대받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꿈을 먹고 크는 기업들이죠.
국채금리가 바닥일 때는 얘네가 10년 뒤에 벌 돈이나 지금 당장 벌 돈이나 가치 차이가 별로 안 큽니다. 할인율이 낮으니까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5%로 쑥쑥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위험한 주식 살 필요가 있나 싶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정부가 당장 5% 이자를 확실하게 내 통장에 꽂아주는데 굳이 10년 뒤에 대박이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 기술기업 비전에 내 피 같은 돈을 묶어둘 필요가 있나?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미래 수익에 대한 할인율이 무자비하게 커지니까 성장주의 현재 주가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군요. 제가 샀던 테크 주식들이 금리 인상 뉴스 한 줄에 덜컥 내려앉았던 이유가 바로 그 할인율 엔진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채권 시장의 번지점프 줄이 주식 시장의 멱살을 잡고 같이 끌어내리는 현상이죠.
와, 멱살을 잡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타격을 받나요?
부동산은 오히려 더 직관적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건물을 살 때 기대하는 최소한의 임대 수익률, 이걸 캡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수익률도 같이 높아져야만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하긴 은행 이자보다 건물 월세 수익률이 더 낮으면 누가 건물을 사겠어요?
그렇죠. 정부가 가만히 숨만 쉬어도 5% 이자를 주는데 골치 아프게 세입자 관리하고 수리해주면서 4% 수익 나는 건물을 살 바보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을 6%, 7%로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월세를 진짜 폭발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건물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월세 올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게다가 건물을 살 때 빌리는 모기지 대출 이자까지 함께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고 가격은 하방 압력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와, 진짜 자산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중력 같은 존재네요, 채권시장이. 그렇다면 우리 학습자 여러분이 실제로 내 돈을 굴려서 투자를 결정할 때 이 리포트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저 이 펀드가 이자 많이 주니까 당장 사야지 이런 단순한 접근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진짜 뼛속 깊이 깨달았거든요.
네, 아주 현명했습니다.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 세 가지를 던져야 하는데요. 첫째,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걸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요?
네. 만약에 이자를 아주 많이 주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 투자한다고 해보죠. 그건 단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방향성에 돈을 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건 건데요?
경제가 어려워져도 이 신용도 낮은 기업들이 절대 부도나지 않고 버텨낼 거라는 아주 무서운 신용 위험 쪽에 내 돈을 베팅한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와, 겉보기엔 그냥 높은 이자율 같아서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위험천만한 기업 생존 게임에 판돈을 올린 거였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유동성과 환매 리스크입니다. 내가 개별 채권을 직접 샀는지 아니면 언제는 돈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했는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펀드가 더 위험할 수도 있나요?
시장의 충격에 와서 사람들이 펀드에서 너도 나도 돈을 빼달라고 뱅크런처럼 몰려들면요. 펀드 매니저는 들고 있던 채권을 헐값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시장에 집어던져야 합니다.
헐값에 팔면 펀드 가격이 박살 나겠네요.
네. 펀드 가치는 더 바닥으로 내리꽂히죠.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제대로 된 가격에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시장인지 그 좁은 문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팔고 싶어 할 때 내 걸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진짜 공포스러운 일도 없으니까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뭔가요?
마지막은 의외로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재투자 리스크입니다.
재투자가 왜 리스크죠?
만약 2년 만기 채권을 엄청 좋은 금리로 샀다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년 뒤에 원금하고 이자를 딱 돌려받았는데 그때 시장 금리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받은 돈을 다시 굴려야 하는데 살 게 없겠네요.
그렇죠. 불어난 내 돈을 다시 굴려야 하는데 이제는 형편없이 낮은 이자를 주는 채권밖에 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눈앞에 금리표만 볼 게 아니라 만기 이후의 미래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거죠.
와, 금리가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라니. 채권 투자는 진짜 1차원적인 숫자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꿰뚫어 봐야 하는 다차원 체스 게임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미국 채권 시장을 이해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내일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홀짝 게임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장의 표면적인 숫자 뒤에서 과연 누가 듀레이션의 탄성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 누가 신용위험이라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백완공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연준과 재무부가 시스템의 담보와 유동성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 그 백완의 흐름을 쫙 읽어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추게 되셨습니다.
네, 학습자 여러분, 오늘 이 방대한 지식을 소화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수익률 곡선이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 전망과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이 반영된 아주 순수한 미래 지도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가장 신뢰받는 시장의 나침반이자 경제의 체온계로 여겨져 왔죠.
근데 말입니다. 만약 연준이 양적 긴축, QT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막대한 듀레이션을 시장에 막 쏟아내고 있고 동시에 미국 재무부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국가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 규모나 단기 장기 비율을 자기들 입맛대로 억지로 통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묵직한 가정이네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익률 곡선이라는 지도는 진짜 시장 참여자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정부 정책과 수급 왜곡이 만들어낸 정교한 착시현상일 뿐일까요?
야, 정말 소름 돋는 화두네요. 이 지도가 자연이 오랜 세월 만든 지형도인지 아니면 정책 이반자들이 불도저로 밀어버린 인공도시의 설계도인지 지도를 그리는 펜을 과연 누가 쥐고 있는지 꿰뚫어보라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금융의 운영체제가 과연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진짜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함께 파헤친 이 깊은 바닷속 백완의 지식이 여러분의 투자
투자와 통찰에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줄 새로운 시각을 들고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